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7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물을 닦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왕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도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 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도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왕에게 이르되 앞으로 몰아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넌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히 두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히 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러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서 내가 내 주께 아들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지팡이 손을 들고 지팡이는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면 사람이 내게 인사할 때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파일 그 아이 얼굴에 놓아라. 아이 어미에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손의 사신과 같이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일어나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서가서 지파인이 그 아이 얼굴을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가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간 문을 닫은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린 살이 차차 아이의 살이 차차 엘리사가 내려와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고프름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먹는 음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수넴에 사는 귀한 여자는 하나님의 종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남편하고 나이가 많은데 늙어서 자식이 없어서 적적하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자 너무너무 행복, 하나님께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삼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옛날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잘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부자 되면 행복할 것 아니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살아서 일하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수넴에 사는 이 여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듣게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덜에 나가서 곡식 베는 자 있다.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저는 제가 1962년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전에하고 달랐던 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죄사함 받기 전에 이런 걸 몰랐고, 죄사함을 받아도 삶 다 같진 않아요. 죄사함 받고도 육으로 흘러간 사람도 있고, 죄사함 받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죄사함 받고도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세속으로 흘러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세상에 따라 사는 것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1962년도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고 선교학교 갔다 복음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다 제가 이제 압곡동에 장발리 갔다 군에가 제대하고 돌아와서 김천서 복음 전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으셔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대구에 계명대 내거리에 옛날 성일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새로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 낡은 예배당을 팔려고 하는데 그 예배당을 6,5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땅이 102평인가 그렇고 예배당이 48평인가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그때는 막 그 예배당 너무 좋았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 예배당을 살려고 했는데 형제 자매들은 막 너무 기뻐하면서 예배당을 살려면 물질을 모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그쪽 교회에 찾아갔어요. 형제들 둘 데리고 내가 야 예배당 하는데 진짜 돈이 필요한데 6,5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안 팔락할까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6,500만 원짜리 4,700만 원쯤 주면 안 팔락할 것 같아서 찾아갔어요. 우리 형제들 두 명하고. 그쪽에는, 우리는 제가 나이에 그때 한 서른 뭐 한 두 살인가 세 살인가 그 됐는데, 그쪽 나이 늘수록 한 목사님 장로님 전부 모여있다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예배당이 너무 좋은데 살 형편이 안 된다고. 4,700만 원 정도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보고 서서거나 방에 좀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 방에 들어가는 거야 뭐 잘못이 없지 들어갔어요. 그래 이야기를 어째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커피를 한 잔 마시라고 하면 커피를 줬는데 커피 마시는 거야 뭐 완전히 마셨어 우리가. 근데 나올 때 내가 5,500만 원에 값을 재가지고 내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가 5,500만 원이, 아, 이름이 아닌데.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내 속도모로 형제는, 아, 목사님, 흥정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우린 감히 그렇게 못한다. 4,700만 때리 깎아가지고 그 천만 원을 깎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데 저는 야, 그 5,5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가난한 형제자매들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예배당을 사게 됐는데 돈이 다 모자라는 거죠. 한 400만 원쯤 모자라는데 아는 분에게 좀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그 예배당을 샀어요. 그래서 돈을 그것도 빚낸 걸 또 한 1년 뒤에 갚고 그때 그 예배당이 한 50평 되는 예배당인데 그렇게 우리가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한 번은 그때도 이제 그 새로 예배당 사서 이제 거기 있을 때인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방으로 들어오시죠. 방에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나는 영천 오수동에 사는 나환자촌의 목사입니다. 저도 나환자입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 교회 와서 한 주간 말씀을 전해달라고 모시러 왔습니다. 그러지요. 그 12월 며칠 날 나를 딱 잡아 한 시간 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왜 가지요? 날 정했는데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갈게요. 근데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한 달 전에 집회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목으로 있는 목사님을 집회 강사 초대했습니다. 근데 집회 한 주 앞두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가 바쁜 일에서 집회를 못 온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 목사님 바빠서 못 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나 환자라서 끓여서 안 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박 목사님까지 안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시험에 들 겁니다. 지금도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가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 문두이니까 꺼려서 그러는 거지. 우리 나환자는 말씀 들을 권한도 없나? 박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린 다 시험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두 쪽이나도 전 꼭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안 믿어지는지 나가자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가자 좀 따라오니까 따라가니까 불고기 갈비집에 저를 데려가요. 그땐 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라서 갈비 상상도 못했는데 이 목사님 자주 가는 집인가 하고 뭐 직원들 인사를 하고 안으로 안방으로 데리고 이제 둘이 앉았는데 큰 팬을 놓고 거기다 갈비를 굽는 거예요. 내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박목사님 우리 교회를 말할 것 같으면 말씀하시는데 침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비를 맛있게 먹다가 침이 딱 그 갈비에 떨어지는 거 막 튀는 걸 보고 이분이 나 환자신데 하는 마음이 되니까 갈비의 맛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 쪽에 말하면 내 쪽에 침이 덜더니 이제 덮어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 한 뒤집어 구워가지고 갈비 먹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하기 이틀 전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 환자촌에 생전에 안 가봤는데 거기 가면 밥을 같이 먹자 그럴까? 따로 먹으라 그럴까? 너무 궁금하고 혹시 내가 병이 전염되면 어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대구 파동은 우리 방문만 열면 예배당이에요. 새벽 예배당에 혼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 딱 두는데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내 마음에서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나 혼자 집에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나같이 못난 인간이 뭔데 나 혼자 집에 가기를 꺼리게 꺼리리요. 솔직히 그전에는 나 혼자 집에 가는데 좀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께 내 마음을 바꾸어서 전혀 내가 꺼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존귀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 근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여튼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께서 그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 그 거룩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나 환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뭔데 거의 끓이리요. 하여튼 주님께서 저에게 나 혼자 촌에 가서 집회하는데 전혀 끓이는 마음이 없이 해주셨어요. 한 150명쯤 된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예배당이 좀 많이 춥더라고요. 설교를 다 마치고는 제사 안 받고 싶은 분들 손들 한 40명이 손을 드는데 우리 방으로 오라 그랬어요. 조그만 방에 40명 방이 꽉 차고 어깨 서로 닿고 막 꽉 찼는데 저녁 예배 마치고 한 뭐 10시쯤부터 새벽 1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형제 자매들이 나 환자 초낸 분들이 구원을 받고 막 기뻐 어찌할 줄을 몰라는 거예요. 옆방에 목사님 네 분이 주무시다가 뜨던 소리를 듣고 사모님 들어오시더니 금방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환자 촌에 제가 복음을 참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김광열 장로님이신데 전 몸이 키가 적은데 그분은 키도 큼직하시고 머리가 허연데 장로님인데 진짜 미남이에요. 하고 웃는 거 보면 그렇게 인물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그 장로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제 새벽에 그때 한 3시나 돼서 집에 들어가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주무시고 있는데 여보 나 제사함 받았다. 막 기뻐하는데 어떻게 받았는데 안 가르쳐준다. 당신 너 받고 싶지. 그렇게 행복했어. 그 김광렬 장로님이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이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은 관습하지 마라.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고 싶다. 내가 뭐 언제는 간섭했어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랬는데 이젠 진짜 그러지 마라. 다음날 그 부인 되는 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닭 장사한테. 그 집에 닭이 한 5천 수쯤 되는데 5천 마리쯤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욕심을 부렸다. 우리 닭이 2천 수만 해도 얼마든지 밥 먹고 산다. 닭 장사인데 전화에 닭을 3,000수를 팔았어요. 그 장로님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뒤에 예, 와서 웃는 거면 그렇게 미남이에요. 저도 그 장로님 나도 미남 좀 돼봤으면 좋겠다. 강대한 설교할 때 성도들 보기 좀 좋기로 키도 작고 뭐 미남이 아니라 좀 추남이라. 근데 진짜 그분의 마음도 넓어서요. 닭장사가 돈을 한 보따리 가져왔는데 그 돈을 가방에 꼭꼭 다져넣었어요. 다져놓고는 자기 친구 장로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장로 제사 안 받았어요. 나 이번에 제사 안 받았어요. 어째 받았는데? 다 이야기 못하고 아주 신령한 박옥수 목사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집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제사 안 받았어요. 이 장로, 내가 박옥수 목사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박옥수 목사님 모시고 집회 한번 해요. 에이, 우리는 예산이 없어 못해. 그럴 줄 알았다. 가방을 딱 안겼는데 돈을 꺼내 팍 세하려는 거예요. 돈은 한 움큼 이만하면 되지. 이거 왜 그래? 아니 내가 집회하는데 돈 없다 보태주는 집회하니까 다 죄사 한번 복 받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 닭을 팔아서 일곱 교회인가 여덟 교회 집회를 했어요. 정말 나 환자들 가운데 어떤 분 얼굴이 흉측한 분들도 있고 손가락이 없는 분도 있고 발가락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 세계 속에 내가 서울에 올라오기까지 대구에서 그 세계 속에 살았어요. 그 뒤에 제가 서울에 올라온 난 뒤에도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다섯 명씩, 여섯 명씩. 낮에 그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보기 미안하니까 어둠 컴컴할 때 뒤집어 쓰고 들어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에 날이 밝혀져 다 나가고 그래요. 그 나환자들하고 몇 년 동안 내가 서울에 가기 전까지 나환자들은 아주 친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전국에 있는 나환자 교회 거의 집회를 다 했는데 안동에 있는 교회 뭐 하여튼 다 말로 다 못해요. 그 나환자들이 그 교회가 다 구원을 받고 했는데 박옥은 목사라고 했어요. 박옥은 목사. 이분은 나환자인데 체구도 크고 대단해요. 나환자들은 그 교회와 성도들 사이 끈끈한 정이 있는데 이분이 회갑이었어요. 이분은 나병이 들어가 나병을 고치려고 깊은 산에 가서 3년을 살다 나왔다. 충무 애족교회라는 교회 지금도 거기 있는데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해감을 맞았는데 나환자 초원에는 모두 끈끈한 정이 많아서 온 교회가 해감 잔치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너들 잔치해라. 나는 어디 좀 다녀올게. 성도들만 너무 놀아.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우리 같은 나환자들이 아버 부모 가족 없이 살다가 아버지 해감에 잔치를 왜 그러십니까? 내가 회갑 잔치 내가 영광 받은 못하면 하나님 영광 돼야지. 어쩌면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그래,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회갑잔치를 그냥 아주 집회로 하자. 강산 내가 초청한테. 목사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승용차가 없어 대구에서 이제 충무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저 옆자리에 나환자들이 네 명이 이렇게 타고 있어 앞뒤로.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가냐고. 안동에서 새벽이나 집회 간다고. 어디로 가? 애적교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강사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박옥수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왜 박옥수 목사 한번 봤느냐고.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느냐고. 아이 거짓말 해라고. 우리 못 봤다고. 봐놓고 안 봤다 하느냐고. 안 봤다고. 야, 안 봤다고. 내가 박옥수 목사에 깜짝 놀랐더라. 그래 우리 이제 마산까지 가니 그때는 요즘 뭐 충무까지 뭐 한 시간 뭐 좀 남짓 가는데 그때는 마산 정신대가 됐어요. 마산에서 버스를 내려가지고 정신 충무집에 갔어요. 그쪽에 네 분하고 저하고 다섯이 갔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안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이 나환자들이니까 식당을 자유롭게 못 들어가는구나. 뭐예요? 빨리 안 들어오고 그때 들어왔어요. 어이 총각 이 짜장면 말이야 다섯 개. 그거 저 뭐야 그 깍두기 좀 많이 가져와. 실컷 보더니 짜장면을 가져왔어요. 물론 그분들이 돈 내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분들이 막 그렇게 황홀해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덕분에 짜장면 먹었다고 내 아내가 알면 얼마나 질투하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나 환자니까 한 번도 식당을 안 들어가 봤던가 봐요. 그분들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야. 난 나 혼자 끓이는 사람인데 주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성경 마가복음에 믿는 예수께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돌아가실 때에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문둥이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뭔데 내가 나 환자 초안에 가기에 주저하리요. 나도 나 환자처럼 같이 먹고 지내고 그나 환자 초안에 교회 여러 교회 집회를 했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끓이는 것, 싫어하는 것, 부담스러운 것, 어려운 것, 피하고 싶은 것 있을 때 있는데 성경 히브리서에서 10장 14절에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사신 그 법 그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넣어주어서 내 마음으로는 나 혼자 초안을 보면 꺼리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도 꺼려지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힘들 때 있었어요. 그게 부담스럽고 꺼려지면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 환자들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도 자주 거기가 나 환자촌에 가요. 저 한 번은 설에 가서 윷놀이를 했는데 그분들 윷놀이 막 이기려고 빠둥빠둥 하는데 우리에서 졌다! 깃발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세 명이 찾아왔어요. 박 목사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야기 좀 하세요.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이, 우리 다 알아요. 아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뭔데, 뭘 얘기한다?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에이, 그러고 있네. 다 아니까. 이제 이야기해요. 너다수 그 난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거든. 아이, 내가 뭘 이야기하라는 거네. 되게 답답하네.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해요. 내가 뭐 속인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야기해보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목사님, 나 환자 맞지요? 하더라. 내가 나 환자가 너무 이렇게 자유롭게 대하니까 나 환자인 줄 알았더라. 그 나병은 걸리고 3년 뒤에야 안다며. 내가 3년 뒤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아니야. 그랬어요. 그분들 내가 진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 환자 분명히 내 마음에 끓이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가졌던 내가 아니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일하면서 내가 나를 보면 이건 박옥수 목사가 아니에요. 옛날 나 자신만 알고 내 생각 속에 살고 내가 옳은 줄 알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시니까 나는 욕심 많고 내 자신밖에 못 남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60년 가까이 구원받고 사는 동안에 내가 내 마음으로 살았으면 이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분명히 나는 나 환자를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 환자 너무 허물없이 대하겠는데 내가 일부러 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인 시몬 집에 식사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시몬 문둥이 식사하러 가셨다면 내가 뭔데 나 환자를 꺼리리요. 손끝만큼도 그런 마음이 안 서더라고요. 대구에서 서울 오기까지 대구에 있으면서 우린 너무 나 환자를 가깝게 지냈어요. 여수의 양원에도 집회를 하고 그 나 환자 촌에 가서 집회도 많이 하고 수많은 나 환자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젠 서울에 오고 난 뒤에 자주 만날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만나고 지금도 한 번씩 만나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 내 마음은 나 혼자를 끓이는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전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고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어찌나 싶은데 어떨 때는 설교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한규 목사님이 역사상으로 설교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나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뭐 통계를 냈더라고요. 산에 올라오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흐르니까 진짜 내가 나 환자를 끌이는 마음으로 가서 나 환자를 대했다라면 그들의 마음을 닫았을는지 몰라요. 먼저 집회 오시려고 했던 그 군목 그분은 바사는 막 성도들이 화를 내면서 우리 문둥이는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다. 목사가 뭐 막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들 같이 쉬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끓이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내 마음을 감추어도 그들이 알 거예요. 전혀 끓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거의 지내면서 그분들이 나를 보고 울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더러운 문둥이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웃었어요. 나는 처음에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스러운 내 마음을 가지고 나 환자들께 집회할 수,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줘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수양회를 하게 하시고 대전도 집회를 하게 하시고 IYF를 하게 하시고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루에 기빈들 한 두 번씩 이렇게 만나는 편인데 한 번씩 만나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해요. 볼리비아 상원 의장 며칠 전에 만났고 레소토 경찰청장 대만에 있는 대사님들, 계속 하루에 두 번씩 만나, 두 시간, 한 시간씩 만나는데.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이미 주님 품으로 가신 존 아타밀스 대통령이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해줘요. 제가 존 아타밀스 대통령 구원받은 이야기하면 다음날 너무 쉽게 이해하고 구원을 받아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또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레소토에 왕비께서 신청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왕비 편리한 시간 맞추라고 제가 왕비님께도 지난번 우리 월드캠프 할때 축사해 주신 분입니다. 또 지난번에 대통령 저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또 파라과이 전 대통령 대통령들이 축사 메시지 해 주시고 장관 해 주시고 또 만나서 영상 교제하고 저는 옛날에 혀가 짧아서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 책읽으면 내가 읽으면 다 웃어요. 저희 누님 옥수야 너는 절대로 목사 되려고 생각지 마라. 발음이 목소리가 안 좋아서. 혀가 짧다 그러고 뭐 그런 혀 발음이 잘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을 받고 몫을 딱 바꿔왔어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또박또박 연습을 해서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뒤에 나를 놀리는데 뭐라 놀리면 산시산년 간다고 제가 33년 바르면 산시산년 간다고 늘 놀리고 그랬어요. 연습을 해서 목소리도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게 됐는데,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 기록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오셔서, 모든 걸 바꿔주어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옛날 그런 사람 같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과 같이 할수 있도록 다 하나하나 바꿔주시더라고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수넴 여자가 선지자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 낳아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아들이 어느 날 덜컹 죽어버렸어요. 이 수넴 여자가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 소년하고 나귀를 좀 보내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집에 갔다 오리이다.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뭐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갈래? 아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말하는 엘리사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순에 사는 이 부인은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가 해결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종이랑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 믿는 마음이 있었어. 엘리사가 와서 죽은 아들 다시 살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어요. 양식이 떨어지거나 음식이 떨어 그런 것 한두 번이 아니었고 연탄이 떨어 그럴 때참 많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한 분은 대전에서 대전 조폐창에서 근무하는 자매가 처은 아가씨가 경산 조폐창으로 왔다고 제 아는 분이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신경자씨라고 그래서 경산 조폐창에 가서 그 아가씨를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 다음날 우리 교회로 오라고 복을 구원을 받았어요. 신경자 자매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권수님이란 자매가 구원을 받았어요. 정기자 자매가 구원을 받고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점심을 먹고 바늘당까지 시내버스 타고 바늘당 시외버스 타고 영남대학교 입구에 내려요. 조폐공사에서 영남대 가까운데 그래서 기다렸다가 아가씨들이 나오면은 거기 영남대학교 하면은 안동 수몰지구에서 옮겨온 서당이 있는데 그 서당에서 아가씨 뭐 복음 집회를 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집회를 마치면 한뭐 8시 반쯤 되는데 잠에 들어가게 하고 그게 이제 국외수원에서 영남대학 정문까지 한 2km쯤 되는데 하늘이 캄캄한데 별만 바짝바짝 되니까 아카시아 그 동산길을 걸어서 종점까지 와요. 그 이제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소영이가 구원받겠다, 받았다. 다음 주에는 뭐또 누가 구원받겠다. 조폐공사 아가씨들이 30명, 40명 구원을 받는 너무, 너무. 계대 내거리에 있을 때는 효성여고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학생들 지금 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냥 박옥수를 시켜서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 기록을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그랬는데 전 세계 아마 정확히는 다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한 30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이야기예요. 누구든 이 말씀도 구원을 받으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번엔 제가 해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한국에 저한테 오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목사님들, 구원 안 받은 목사님들 한달 동안 한국에 와 있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런 걸 코로나 끝나면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하고 있어요. 홍콩에서 집회할 때는 신학교 총장 되는 분이 오셨는데 저하고 약간 부딪혔어요. 그날 이제 오전에 집회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질문 시간 때 질문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구원론이 난해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풀면 어떡합니까?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함 지혜를 주셔서. 성경 구원론만 난해가 다 난해하다. 난해하다. 왜 난해한지 아느냐?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난해하다 했다. 구원을 해석하려고 우리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도 안 난해하더라. 그러면 그 집회마저 바로 구원을 받았어. 한번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범죄할 게 하면 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목사님은 애기가 몇입니까? 둘이라 하더라고요. 애기 커서 엄마한테 불순종할 거 알면 왜 나왔습니까? 하니까 웃고 말았어.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복음을 제 만방에 제 많은 사람 구원 얻게 하시려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음 전한 말씀을 주시고 수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 같이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여자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죄사함 받고 이제 실버 형제자매님들 나이가 많아지는데 늙어서 병들면 어찔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전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넴 여자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덜컹 죽었어요. 수넴 여자는 이건 내 문제 아니다. 하나님 문제다. 아이를 딱 데려다가 엘리사 선지자 침대에다 눕혀놓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 선지자 찾아갔습니다. 아이 죽은 건 내 책임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 책임이에요. 이런 말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살리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시대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하는 동안에 저에게 크고 적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게 문제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강남교회 예배당은 너무너무 좋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 예배당 짓는데 하나님이 저희들 물질을 주셔서 다 지을 수도 돕게 했고 뭐 이제 에스와티니, 말라위 뭐 여러 곳에 건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참된 복음이 전파된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경은 그 맨주머리 보내다시피 했는데 하나님 다 축복에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를 깼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다 전할 말씀도 주시고 천 가지 만 가지 일을 다쳐도 다 주님이 허락해. 이 건물 가지고 서초구청하고 재판했을 때 우리가 이기게 해주셨고 또 나쁜 사람들 나를 환경했다고 할 때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 과정도 이야기하면 한없이 길고 스토리가 많은데 하나님이 계신 모든 걸 내 삶에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가 많은 실버 여러분들 여러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천 가지 만 가지 도우셔서 나같이 못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넴의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아들도 얻었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모든 문제 맡으신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서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빚이 져서 병이 들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 주님을 위해 섬기고 그럼 그 모든 이 주의 일이 대해서 어떤 병도 가난도 또 복음을 할 수도 모두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실버 한 분 한 분 축복하셔서 노년의 나이가 늙어 몸이 약해질까 봐 두려운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를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강건케 하셔서 주님 앞에서 나까지 건강하고 복된 마음으로 살다 주 앞에서 계 주옵소서. 이런 실버 집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병을 제하시고 소망을 주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성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